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새벽에도 놀초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며 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며 또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말씀하셨고 또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가를 묻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선자들에게 물었던 말씀, 내가 무엇을 보느냐 물었던 말씀들이 저에게도 있도록 인담을 대해 주옵시고 특별히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는 그 자들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옵시고 그들의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중보기도를 통하여 온 성도가 더더욱 힘을 얻으며 주의 말씀 가운데 깊이 다가설 수 있는 귀중한 시간 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심판 가운데서도 그들을 부흥케 하시며 부흥케 하신 그들을 통하여 그들의 형통함의 아름다움을 이방인들을 통하여 보셨던 하나님의 그 영광과 은혜가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도 있도록 인담을 대해 주옵시고 특히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가운데 인도받고자 애를 쓰고 싸우는 백성들에게 더 큰 은혜를 더해 주셔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말씀에 더해지는 은혜가 있도록 인담을 대해 주시옵소서. 각기 형편과 사정에 다를지라도 이내 현장에서 예배할 때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귀중한 시간 되게 인담을 대해 주옵시고 말씀에도 발견되는 복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봅니다. 스가랴서 말씀 봅니다. 스가랴서 9장입니다. 스가랴서 9장 우리 9절 말씀.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오늘은 스가랴 세 번째 시간인데요. 세 번째 시간인데 우리 9장부터 우리 9장부터 11장까지는요. 그 스가랴가 9장에서 11장까지가 첫 번째 예언을 또 주시고요. 그다음에 12, 13, 14가 14장이 두 번째 예언인데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제목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거부 이게 첫 번째 예언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게 중요하냐면요, 이 한 내용이 이렇게 걸쳐 있기 때문에 걸쳐 있으면서 여러 예언적인 성격이 있다 보니까 내용이 정말로 뭐랄까 잘 구별이 안 가요. 안 가서 한참을 읽고 이렇게 저렇게 읽어봐야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왜냐하면은 어떤 사실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예언적인 성격이 있다 보니까 여기와 미래를 왔다 갔다 하는 말씀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 7장을 통해서 뭘 말씀드렸냐면 금식에 대한 이유, 금식 성전을 지은 다음에 금식에 대한 질문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듣는 내용을 들었고 또 8장에서는 우리가 뭘 봤냐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주실 어떤 은혜에 대해서 7가지 어떤 회복에 대해서 지금 8장 말씀을 드렸어요. 회복이 8장이었고 그 1장부터 8장까지가 큰 한 단락이고 우리 9장부터 14장까지가 또 다른 단락인데, 또 다른 단락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8장까지가 예를 들면 올해 이야기였다면 9장부터 11장까지는 수년 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활동을 할 때 성경 기록이 1장은 월요일, 2장은 화요일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고 스가랴 삶을 통해서 크게 사역을 정리하면서 사역을 크게 내용을 이렇게 적었다고 했을 때 그냥 뭐 일기시듯이 적은 14일치의 내용을 적은 게 아니라 만약에 30년 이상을 사역을 했다면 30년 이상을 사역하면서 기억에 남는 중요한 말씀들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내용을 좀 보시는데 좀 편리하다. 또 8장은 정리한다면 회복에 대한 말씀이 어제 봤던 우리 8장까지의 내용의 좀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9장부터 11장까지 메시아에 대한 거부.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참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이루어진 일들이겠지만 성경을 볼 때는 앞장과 뒷장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30년, 40년 동안 사역을 정리해놓은 것이 스가랴서라고 선지서라고 말을 할 때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는 긴 시간이 있었겠지만 우리가 읽는 성도 입장에서 아니 읽는 독자 입장에서는 8장의 회복이었고 뭐 9장도 뭐 부흥하는 장면들 10장 같은 경우는 어떤 그 북이스라엘까지 하나님께서 싹 다 살리세요. 그리고 11장 가서 거부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또다시 우상 숭배하는 가운데로 또 들어가요. 또 들어가서 11장을 보게 되면 결국 메시아에 대한 거부, 메시아에 대한 배척, 말씀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또 그들이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질 것을 예언을 하면서 11장이 끝이 나요. 선지서를 읽으면서 계속 피곤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께 인도받고 또 방만하게 생활을 하다가 주 앞에서 심판을 받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고 다시 평화가 깃들다가 다시 죄를 짓고 이거의 반복이에요. 예전에 사사기를 저희가 읽어봤었는데 사사기 또한 온전히 행하다가 죄를 짓고 심판을 받고 호소하고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는 것처럼 선지서에서 그런 어떤 이미지를 좀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9장 같은 경우는 다시 오실 어떤 메시아, 메시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요. 장차올 메시아, 그렇죠? 어떤 재림이라고 말씀할 수 있죠. 그리고 어떤 이스라엘의 부흥, 이게 9장을 요약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 9장을 좀 읽어가면서 내용을 좀 빠르게 11장까지 봐야 되니까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드디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12지파가 여호와를 우러러 보는 상황이 된 거예요. 회복됐다는 건 8장이 회복이었으니까요. 회복된 모습을 가지고 그대 살고 있으면 말하죠. 2절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그러면서 3절에 두로, 5절에 아스글론, 6절에 아스돈 이런 나라들이 주변 나라들이었는데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정리해버려요. 왜냐하면 구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죄를 졌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양떼 같고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공격하거나 그들을 침략하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벌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8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집을 둘로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아까 말했던 두로랄지 아스골론이랄지 아스돗 3장 5절 6절 이런 내용들이 있던 그 나라들이 항상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자기 땅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큰 고통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뭔가 수확할 만하면 그들이 와가지고 싹 뺏어가 버리고 뭔가 이룬 것 같았으면 어느 날 와가지고 그걸 다 흩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8절에서 내 집이 그래요. 이스라엘을 설명할 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 내 집이라고 표현하세요. 그렇죠? 우리는 주님의 거하시는 성전이잖아요. 신약에서 말하는 그 내용과 구약에서 말하는 내용들이 너무너무 똑같은 거 있죠. 여호와께서 어려움을 당하던 그 땅에 회복되고 그들이 여호와를 다시 바라보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내 집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게 하겠다. 그래서 그들이 왕래하지 못하게 하겠다.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포악한 자가 그 땅을 자꾸 지나다니는 거야. 그 포악한 자가 누구냐? 주석을 좀 보게 되면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드디어 그리스 그 땅에 어떤 조짐이 시작되기 시작. 지금 바벨론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또 바벨론이 남유다를 정복한 상태예요. 그들이 돌아와서 회복되고 성전 지을 것을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성전을 지은 다음에 그들이 큰 회복이 있을 것이다. 부흥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갑자기 포악한 자가 지나다니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리적으로 그리스가 북쪽에 있어요. 북쪽에. 그래서 북이스라엘로 오려면 레바논이랄지 터키랄지 시리아랄지 이 땅을 지나와야 돼요. 지나와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고 지금은 바벨론 땅이죠. 그래서 이렇게 애굽까지 가려면 북에서 남쪽 애굽까지 가려면 필히 지나는 땅이 어디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 땅을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을 못 지나가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진을 쳐가지고 실제 역사적으로 그리스가 지나갈 때 거기를 안 지나가요. 안 지나가고 돌아가거든요. 그런 장면을 지나가기 또 안 지나가고 배를 통해서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내용을 보면 좀 알 수 있죠. 그래서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이 말씀이 포악한 자가 알렉산더 대왕에게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보매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9절이에요. 오늘 읽었던 말씀 시온에 따라 크게 시온은 예루살렘을 의미하죠.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9절 말씀 보니까 누가 오냐? 왕이 온다는 거예요. 왕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메시아를 의미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계속 예언을 주고 계시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그는 공의로 오시고 그는 구원을 베푸실 자고 그는 겸손하신 분이고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나귀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21장 5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오르실 때 뭘 타느냐? 나귀를 타요. 그렇죠? 이 스가랴 이 말씀의 예언을 마태복음 21장에서 인용하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봅니다. 21장 5절 말씀 보면 지금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께서 오르실 때 마태가 인용했던 구절입니다. 2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스가랴 말씀을 또 이사야에서 나왔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마태가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좀 아까 본문 돌아봤어요. 좀 아까 봤던 스가랴의 그 말씀은 결국 마태복음에서 성취된다는 그 말씀이시죠. 왕이 올 곳인데 왕이 그 성전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은 나귀를 타고 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지금 스가랴 쓴 연도가요 거의 520년도예요 BC. 520년도니까 거의 500 공생애를 30년경 했으니까 550년 뒤에 이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왕이다. 그렇죠? 오실 메시아가 왕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계속. 그렇죠? 지금은 뭐 이미 스룹바벨이 와서 통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국가의 왕이라기보다는 페르시아가 파송한 페르시아가 임명한 그 스룹바벨이 총독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계속 메시아가 올 것을 말하면서 그 메시아는 나귀를 타고 올 것이다. 그렇죠? 10절 말씀 보니까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실 분이 왕이신데 그 왕은 어떤 분이시냐?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어버리겠다. 전쟁하는 활도 끊어버리겠다.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이유가 이런 말씀의 예언 때문이에요. 이방 사람들도 화평을 전달을 받게 될 것이고 또 그의 오실 왕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다 강에서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의 통치가 충만하고 그의 통치가 크다는 거예요. 왜? 그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메시아신 그분이 오시면 온 땅을 통치하고 다스릴 것을 말씀하고 있고 장차 오실 왕의 통치는 온 땅에 미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귀중한 말씀이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왜?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물 없는 구덩이 누가 생각납니까? 요셉. 메마른 우물 가운데 풍덩 빠진 거죠. 그 요셉을 기억한 말씀드리고 또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이런 내용들은 출애굽기 24장 8절인가에서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냐면 또 봐야 되겠네요. 우리 봅시다.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 선조들의 말씀들이 계속 사실은 모세경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항상 이렇게 읽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24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미 모세와 약속을 했어요. 약속한 그 내용,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모세가 했던 그 피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그것 때문에 너희를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우리 구원 또한 아브라함에게 보이셨고 또 모세와 맺은 그 언약 그 피 언약 때문에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죠. 결론은 똑같습니다. 사실 피 언약을 통해서 포로된 자들이 해방 구원받고 해방될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바라보실 때 그냥 멸망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피로 말미암아서 맺어진 관계 있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이미 모세를 통해서 피사건을 통해서 언약을 맺은 것처럼 또 이 사건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사건을 예언하기도 하는 거예요. 구약은 예언적인 성격이 있고 신약은 그것을 응답하고 성취하는 모습이 있다.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다. 이 말씀을 항상 염두에 두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왕이란 말도 메시아를 의미하고 또 여기서 말씀했던 피의 언약 갑자기 난도끝도 없이 피의 언약이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 포로되었던 너희들을 하나님이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을 부흥케 할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들을 부흥케 할 것임을 계속 구장에서 곳곳에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무 이 표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죠?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갇혀있지만 소망을 품은 자. 어디까지 나갈 수 있냐면요. 우리가 지금 육신의 죄 가운데 매여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소망을 품고 있어요. 어떤 소망이냐? 궁극적인 구원에 이를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계속 육신적인 본성 때문에 곤감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예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궁극적인 구원의 성취가 안 된 그런 삶 가운데 이미와 아직 사이에 끼어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든 표현들이 이런 것들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갇혀있지만 소망을 품은 자들아, 갇혀있지만 너희가 망한 것이 아니다. 그렇죠? 왕이 올 것이고 언약의 피로 말미암은 관계이고 갇혀있지만 너희가 소망을 품은 너희들이고 너희는 요새로 돌아오라. 요새가 어디냐면요, 예루살렘을 의미해요. 무슨 예루살렘이 요새입니까? 폭삭 망해서 아무것도 없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땅을 요새라고 표현했고 그 땅으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임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쭉 넘어가서 16절 말씀 보니까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은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나니 하시리니 그들의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이 말씀을 좀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것 같고 포로되어서 페르시아에 잡혀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이런 귀중한 표현들, 그렇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실 것, 계속 구원하실 것을, 돌아오게 할 것을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을 주셨고 스가랴가 그 말씀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모습이 될 것이냐, 그의 형통함과 그들이 형통하게 될 것이고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을 청년으로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 구원함의 형통함이 보기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죠? 이런 표현을 보면서 뭘 발견할 수 있냐면,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믿음을 드려야 되고 싸움을 싸우고 있고 좁은 길을 가고 있고 이런 표현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또 실제 우리 삶이 그렇고요. 근데 이 말씀들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 좁은 문을 들어서 길을 가는 자들에게 그 길이 사람들이 볼 땐 좁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볼 땐 안전하게 느껴지고 우리가 볼 땐 그것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여겨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그 길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한평생 그 길을 가면서 주님께 인도받은 우리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 우리들이 한평생 포복을 하면서 가진 고생을 하면서 주 앞에 간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길이 기쁨의 길이 될 것이에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것이 좋은 길을 하더라도, 그렇죠? 그 길의 의미를 알고 그 길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고 구원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가는 길하는 그 사람들이 왜 기쁨이 없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주님 오시기 전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을 저도 믿고 당연한 것이지만 그 길을 가는 자들에게 혹 그 길이 순교의 길을 할지라도 그 길 앞에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아닌가 싶어요. 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인생 가운데 큰 어려움에 닥쳐서 순교할 때 순교할 수 있을까? 속으로 이렇게 아멘이라고 받아주더라고요. 왜냐하면 눈 잠깐이면 되니까, 잠깐이면. 그렇죠? 어떤 고통이든 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이 충만한 그 사람들이 그 길을 갈 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그것이 각 개인들에게 영화로울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구원받은 그들의 모습이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라고 스가랴가 말씀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을 돌아다 보게 되면 장차 올 메시아의 어떤 재림과 또 이스라엘의 부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8장이 회복했기 때문에 회복한 그들에게 어떤 말씀 주시냐,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부흥이, 물론 메시아의 오심의 초림도 의미하지만 재림도 의미합니다. 그리고 너희 백성들이 보기 아름다울 정도로 형통할 것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0장을 보게 되면요, 10장은 어떤 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든 나라가 회복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장 정리하면요, 심판이 우선 있을 거예요.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떤 이스라엘과 그렇죠? 남 유다와 모두 회복될 것을 말씀을, 이미 북이스라엘은 사라졌어요. 그렇죠? 이미 520년이 됐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722년도에 이미 200년 전에 망한 민족이에요, 북쪽은. 200년 전에 망해서 지금은 자취를 감췄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흩어져 있는 북이스라엘 그 남아있는 사람들을 모을 것이고 남유다를 더불어 회복시키겠다, 라는 말씀을 주는 장면입니다. 우리 내용을 좀 보도록 합시다. 10장 1절 말씀 보니까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이르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그렇죠?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표현을 보세요.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러니까 구하면 이제 듣겠다는 얘기야. 너희가 구해라. 너희가 오랫동안 해외 외국에 잡혀가서 있었지만 기도해도 기도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았지만 이제 구해라. 내가 듣겠다. 그렇죠? 이절 드라빔을 허탄하는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드라빔은 뭐냐면 각 가정, 구약시대 때 각 가정들이 가지고 있던 사람 모양의 형상이에요. 우상의 우상. 그렇죠? 그 우상을 우상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 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곤고가 뭡니까? 심한 갈등, 심한 고통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호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는 표현처럼 뭔가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결말입니다. 여러분 그 무속인들의 후회를 보세요. 그렇죠? 요즘에 또 우상 숭배가 가득한 가정에 자녀들의 모습을 보세요. 지금이야 그런 걸 많이 못 보고 있습니다만은 예전에 치유사회 갈 때를 보게 되어지면 정말 현장에 정신적으로 문제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좀 무식한 얘기로 막대 먹은 표현으로 팔 하나 없는 게 낫지. 정신적으로 문제가 딱 오면요. 온 가족이 힘들어요. 온 가족이 병들고 왜? 안 보는 것을 안 받을 것을 보게 되어지고 또 볼 것을 못 보고 사고가 이완이 되어지고 사고가 확 늘어져요. 그 언어가 이탈이 되어지고 무슨 말을 하는데 말이 안 되는 말 같은데 들어본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한평생 밖에 못 나오고 무서워하고 뭔가 모르게 어딘가 탁 메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삶 속에 즐비합니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렇죠? 당해봐야 그 일을 알아요. 여러분 전기 3만 볼트 만지면 죽어요. 그걸 만져봐야 아냔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셨잖아요. 근데 그 지혜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가능한 거예요. 또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그 예언의 말씀을 보고서 믿게 된다는 것은요. 그 언약을 따라간다는 것은 또 다른 큰 축복입니다. 그렇죠? 드라빔 우상을 잡는 것은 허탄한 것을 말한 것이고 점치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은 진실하지 않는 것이고 거짓 꿈을 말을 하면서 그것의 위로가 헛되기 때문에 그것에 의지해 있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많이 병드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3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서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그렇죠?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서가 누구냐면 계속 북이스라엘 남자를 침략하고 그들을 괴롭히는 이방 나라 통치자들, 이방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겠다. 그들의 전쟁의 준모, 유다 족속을 전쟁 속에서 아주 준수한 말처럼 내가 쓰겠다. 그것은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그가 누구냐? 유다예요. 유다에서 누가 나오냐? 모퉁이 돌 같은 사람이 나올 것이다. 말뚝 같은 사람이 나올 것이다. 말뚝이 뭐냐면, 성막을 지을 때, 주변에 강한 말뚝을 박아요. 말뚝을 박아서 성막의 그 지붕 그 가죽들을 다 연결을 해요. 이렇게 뽑히게 되면 성막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뚝이 얼마나 강하게 박힌 말뚝인지 알겠어요. 말뚝 같은 그가 올 것이다. 싸우는 활 같은 그가 올 것이다. 권세 잡은 자 같은 사람이 올 것이다. 그가 유다에서 나올 것이다. 그가 누굽니까? 메시아예요. 메시아를, 그러니까 스가랴서는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너무 가득해요. 그래서 한 번에 끝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일도 뭐 보겠지만 메시아의 내용이 아까 낙이라는 그런 표현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표현했던 어디도 없는 표현이요. 말뚝과 같은 그리스도, 그렇죠? 싸우는 활 같은 그리스도, 모퉁이 돌 같은 그리스도 이런 표현들. 그가 누구냐? 그가 왕이고 그가 메시아임을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5절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에 진흙 줌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의 싸움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6절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는. 요셉, 요셉 족속이 뭡니까? 요셉 족속이 지금 북이스라엘을 의미해요. 북이스라엘. 내가 그들을, 그러니까 남쪽과 북쪽을 다 구원하겠다.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지금 일정한 기간 동안 내버린 것 같았지만 이제는 내버린 일이 너희들 기억 속에서 다 사라지게 하겠다. 돕고 형통하게 하고 복을 주신다는 얘기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런 표현들이에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렇죠? 너무 감사한 표현들이고 이런 표현들이 우리의 큰 위로가 되는 말씀들입니다. 그렇죠?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그들의 말을 내가 이제 듣겠다. 계속 지금 회복되는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회복시킬 것인데 우상을 심판하고 그들을 회복할 것인데 그들의 기도를 들으리라. 이런 표현들을 계속. 왜? 관계적으로 언약의 피의 언약의 관계였고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부르신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의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됐고요. 쭉 넘어가서 8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양떼를 부를 때 목자가 부는 휘파람이 있었나 봐요. 휙 부르면 모이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떼 삼으셨잖아요. 그렇죠? 아까 양떼라는 표현이 우리 19장에 나왔던 우리 9장 16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신다. 양떼를 휘파람을 통해 부르는 거예요. 부른 그들을 모을 것이고 모아서 그들을 구속하시고 하실 것이고 그들을 또 번성했던 것 같이 번성케 하겠다. 모을 것이고 구속할 것이고 번성케 하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번성케 하실 것이에요. 모든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들입니다. 그렇죠? 구절은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흩어져 있던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왜? 이미 북이스라엘은 200년이 됐어요. 흩어진 지가. 그리고 586년도, 520년도니까 한 벌써 60년 정도가 그들이 돌아올 것을 계속 돌아오고 있음을 70년대만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주고 계십니다. 586년도에 망했고 510년쯤 되면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해요. 그걸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10절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술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부터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너무 많이 돌아와서 거할 곳이 부족했다.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이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주변 나라가 다 망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왜? 선택한 내 백성을 괴롭혔던 모든 나라가 망할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그들로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견고한 백성으로 내가 이끌 것이다. 이게 십장령 회복될 것을 십장에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견고하게 할 것이다. 여호와를 의지한 백성들은 견고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장에서 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1장 슬픈 얘기가 또 나오는데 어떤 얘기냐면 메시아의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불순종하기 시작해요. 거부하기 시작했고 또 그들에게 내려질 심판에 대해서 이 내용은 로마의 침략까지 내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AD 70년도 이미 이제 신약을 보고 있는 거예요. 70년도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을 해요. 그때 얼만큼 죽었냐? 150만 명이 죽었어요. 그럼 말이 150만이죠. 광명 인구가 34만이에요. 울산 인구가 100만이라고 들었는데 그냥 큰 도시 몇 개가 날아간 거예요. 광야를 가면서 죽었던 인구의 수가 120만 명이에요. 40년간 120만 명이 죽었어요. 로마가 침공할 때 그 몇 년간 150만 명이 죽었어요. 얼마나 큰 살륙이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 내용들이 11장에 나오는 예언들이에요. 끔찍한 예언이죠. 11장 말씀입니다. 레바논아, 내 눈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라 하라. 사르게 하라. 무슨 말? 레바논이면 북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땅이에요. 그렇죠? 지금도 있는 나라잖아요. 레바논을 통해서 문이 열리고 불이 내 백향목, 백향목 뭡니까? 지금 남쪽에 북이스라엘의 남유다에 있는 어떤 좋은 상태를 그 땅을 말하는 거죠. 2절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심판을 당한 거죠.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황폐하게 된 거죠.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남이여 그들의 영화로운 곳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남이여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라. 지금 슬픈 1절부터 3절까지가 슬픈 노래, 애가의 노래, 노래 이게 노래. 그래서 노래를 지금 스가랴의 애가를 적고 있는 거고요. 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스가랴에게 말하는 거예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여라. 궁극적으로 망하게 될 것인데 망할 그 민족들을 그들에게 그들을 살피고 도울 것을 지금은 스가랴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5절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 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사실은 두 목자가 등장해요. 두 목자. 두 목자인데 한 목자는 어떤 목자냐. 한 목자는 메시아를 이기면 선한 목자예요. 한 목자는 양떼를 팔아치우는 나쁜 목자야. 유다지파의 지도자들, 그 나라의 통치자들을 의미해요. 두 목자가 등장할 것인데 한 목자는 선할 것이고 한 목자는 악할 것이다. 또 두 지팡이가 등장해요. 11장에 지팡이. 그렇죠? 하나는 뭐 은총이고 하나는 그 연합입니까? 그런 그 의미를 가진 지팡이가 등장하죠. 11장은 두 목자와 두 지팡이 등장하는데 선한 목자는 메시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좀 내용 봅시다. 6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어떤 사건이 전제되어 있냐면 또 우상 숭배라고 여호와에 대해서 망령되어 일컫고 순종치 않는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는 막대기고 하나는 연합이라는 막대기로 양떼를 먹이고 있는 거예요. 이 상징적인 거니까요. 그렇죠? 그 무슨 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제 70년 경에 결과적으로 불순종 때문에 여호와를 영화롭게 생각하지 않고 순종 찾는 그 백성들을 결국엔 그 나라를 망하게 될 것인데 망할 때 그 나라를 내가 돌보지 않겠다. 그 말씀이에요. 애제 70년 로마의 침공 150만 명이 죽었던 그 사건을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들을 하나는 은총이란 막대기하고 지팡이 갖고 하나는 연합이란 지팡이를 가지고 그 나라를 먹일 것이다. 8절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했으니 세 목자가 양들에게 있었어요. 근데 그 목자들은 다 유다 지파의 어떤 지도자 리더를 의미해요. 근데 그들이 양들을 잘 못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 내쫓아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세 나쁜 목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했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은 자는 죽은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둘이라. 하나님께서 로마서에 나온 편이었어요. 이방인들을 그냥 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죄악이 포악이 가득하니까 백성들을 돌아봤던 그 하나님, 언약의 그 피 때문에 돌아봤던 그 하나님, 자녀로 삼고 시민으로 삼고 백성 삼았던 그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방치해 두는 거예요. 죄 가운데 두는 거예요. 그 결과 애제 70년에 150만 명이 죽게 되는 일들이 그 이후에 독일이라는 나치를 통해서 유대인들 또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는 어렴풋한 기억이지만 600만인가 죽었다는 말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들을 가두고 가스에 둬가지고 가스를 하고 머리를 두피를 다 벗겨버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얼마나 많이 학살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은 그 대신에 혹독하게 책임을 묻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책임을 묻는 부분들이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0절, 이에 은총에다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은총이 사라진 것이죠.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하고 은총이 필요합니다.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주의 은총이 양을 돌보던 지팡이 은총을 꺾어버리기 시작하니까 주변 동물들이 막 공격을 해가지고 실제 양떼들을 물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 양떼들이 느끼는 거야. 아, 여호와의 돌봄이 실제였구나. 알게 된다는 얘기죠. 이 예언이기 때문에 좀 상징적입니다. 12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상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상을 삼은지라. 은 30개. 뭐와 연결됩니까? 유다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판 다음에 받은 돈이에요. 그 내용들이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이런 300가지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신약에 다 성취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하면이라.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그 열두 지파의 끈끈한 그거 있잖아요. 끈끈한 그런 것들이 여호와의 그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지팡이를, 양떼를 돌보는 그 지팡이를 꺾는 그 순간 그들이 다 대면대면한 관계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의미합니다. 15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질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니 화했을 진저 양떼를 버린 목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무슨 말이냐면 악한 목자를 하나님이 또 그를 징벌하시는 거예요. 왜?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 양떼를 돌보고 있다는 그 하나의 표현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스가랴가 첫 번째 예언의 내용은 뭐냐? 예언의 내용은 궁극적으로 주님과 축복받고 복 가운데 임했던 백성들이지만 결국 11장에서 메시아를 거부한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약까지 내용이 이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부분들은 구약에 계속 예언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 메시아 예언에 대해서 더 깊어지고 메시아 예언들의 알아감을 통해서 또 주의 오심을 바라볼 수 있는 큰 믿음들이 우리에게 또 구비되어지고 또 견감으로 나가는 귀한 날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복된 날이 되게 하시며 더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믿음을 갖는 귀한 날 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이 견고해 줄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총의 막대기와 연합의 막대기가 꺾여지지 않게 한담을 대해 주옵시고 이 바다에서 저 땅까지 통치하시는 메시아의 통치를 인정하는 믿음이 있도록 인담을 대해 주옵시고 내 양과 내 집을 삼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날 되도록 힘을 더하시며 우리 은정자매와 주소영 권사님과 또 서영교 장로님과 알도 목사님과 또 우리 최혜옥 전사님과 장재신 권사님과 변미래 권사님과 김순희 형제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더불어 우리 김현철 전사님에게 또 은혜를 더해주셔서 하나님의 그 오래된 질병 가운데 은혜를 더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주의 은혜가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복된 날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가운데 인도받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과 관련된 모든 교회와 관련된 모든 나라 대륙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할지어다. 아멘.